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한이라. 여기 4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희들 나라에 1866년에 영국 사람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 조선시대 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쓰고 있었는데 이 토마스라는 영국 선교사가 미국 상선을 타고 대동강에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을 쓰고 있었으니까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한 10년 전에는 벌써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해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쇄국 정책을 쓰고 폐쇄된 정치를 하고 있었죠. 미국 상선이 대동강에 들어와서 이제 교역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대포를 쏴가지고 상선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 그 상선을 타고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토마스 선교사가 배가 가라앉으니까 이제 그 배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육지로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다 때려 죽였어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말을 못하니까 성경책을 손에 들고 번쩍 들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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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나오는데 때려서 이제 그 죽었어요. 그게 이제 1866년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사고 이 선교사는 아들이 두 명 있었고 나이가 27살이고 공부도 잘하고 대학교를 나온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는데 죽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기독교 그 순교사죠. 우리는 생각할 때 이제 이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전도하기 위해서 왔는데 제대로 선교를 해보지도 못하고 몽둥이에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깨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토마스라는 선교사의 믿음, 이분의 신앙관 이런 거는 우리가 전혀 몰라요. 이제 요 스토리를 보면 이분의 믿음이나 신앙관이나 이런 건 전혀 모르는데 아주 똑똑한 27살의 그 젊은 선교사가 한국에 예수를 증거하러 왔다가 제대로 전도도 못하고 몽둥이에 맞아서 죽었다 했을 때 이 사람을 최초의 순교자라고 우리가 막 이렇게 이제 떠받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그 사람의 믿음보다는 행위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훌륭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게 뿌리가 되어가지고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그 무렵에 1866년 그 무렵에 한국은 쇄국 정책을 쓰니까 선교사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미국 선교사들이 의료 선교사로 위장을 해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때 그 미국에 의료 선교사 중에 포사이드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신분은 선교사지만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의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의료 활동을 하면서 몰래 이제 그 전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요일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묵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몰래 이제 이렇게 그 전도를 하는 그런 의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포사이드라는 의료 선교사가 하루는 임실 근처에 강도 사건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다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선교사가 거기 갑니다. 거기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는 과정에 다시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 포사이드라는 의료 선교사가 두개골이 깨지고 한쪽 귀가 잘려나가고 큰 상처를 입고 이제 기절을 하는데 이 사람을 치료해 줄 의술이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충 응급치료를 하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치료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치료가 다 되고 난 그 다음 해에 1867년 그 다음 해에 이 포사이드는 나는 다시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다 해서 한국에 오는데 그 주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반대합니다. 그 나라에 가서 너 죽을 뻔했는데 아직까지 몸도 성하지 않으면서 또 한국을 가려고 하느냐. 나는 한국에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번은 광주에 와서 이제 의료행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그 친구 선교사가 폐렴에 걸려서 폐렴 치료를 하러 가는 중에 문둥병에 걸린 중년 부인을 만납니다. 길가에서. 그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부인을 만났는데 그 부인을 이 포사이드가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치료를 해줍니다. 나 환자를. 그래서 나 환자를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막 기적적으로 이 부인이 낫습니다. 그 나 환자가 낫았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나 환자가 이 집에 와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5명, 10명, 막 20명 그 집이 좁아서 나 환자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나 환자가 많아지니까 장소를 넓혀서 더 넓은 집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나 환자를 치료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이제 여수로 옮겨져서 그 애향원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선교사는 그 당시에 한국에 그 복음을 전하러 올 수가 없으니까 의사 신분으로 또 실제 의사고 의사 신분으로 한국에 와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한 시절 아닙니까? 1867년이면 진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 아주 그 가난한 시절에 그 똑똑한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냥 외과 의사 정도가 아니라 나 환자를 집에 10명씩 20명씩 막 이렇게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그 고름나는 더러운 나 환자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봉사활동을 하고 헌신한 선교사들을 이렇게 보면 진짜 이 사람들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드는 거예요. 사실 이런 훌륭한 그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교하고 의료 선교사로서 활동하고 그러다가 1882년인가에 한미 수요 조약이 맺어지고 1885년에 정식으로 감리교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이제 그 교회가 시작된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신앙을 볼 때 그 사람의 신앙관, 믿음 이제 이거를 꼼꼼하게 따져보기 전에 그 사람들의 행위를 봅니다. 야, 이 포사이드라는 사람이 이런 나환자를 위하여 평생을 바쳤구나. 강도를 만나가지고 두개골이 깨져서 죽을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할 수 없어서 자기 나라 미국까지 건너가서 치료를 하고 다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 선교를 하고 나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돌보아준 이런 행위들을 보면 야, 이 사람은 구원받았겠다. 이 사람은 천국 갔겠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 뭐 구원 안 받았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행위를 본다는 거지. 자, 이렇게 나 환자들의 고름을 닦아주고 빨아주고 고름은 빨 때 가장 깨끗하게 빨린다 하잖아요. 짜면은 완벽하지 않고 입으로 빨아낼 때 그래서 나 환자들의 고름을 빨아내고 치료해주는 의사들이나 종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 환자들의 고름을 빨아주는 그런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죽으면 하늘나라 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저런 천사 같은 삶을 사는데 구원 안 받고 저런 삶을 살겠나? 저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저런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나?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히틀러 당시에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인 그 당시에 진짜 그 유대인들을 깨서실에 집어넣고 그 막 유대인들을 목욕시켜 준다 그러면서 깨서를 털어가지고 다 죽이고 그걸 막 불태우고 그리고 그 가루를 뭐 비료 재료에 쓰고 뭐 이런 그 것들을 보면은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한 많은 독일인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악랄한 짓을 한 독일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수십만 명을 죽인 일에 참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늘나라에 간다. 그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수만 명을 수십만 명을 깨서실에 집어넣고 깨서 털고 죽이는 그 일을 한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 은혜로 그 더러운 잔인한 모든 죄를 씻음받고 그 사람 하늘나라에 간다. 그러나 나환자들의 고름을 빨아주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착한 행실에 젖어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간다. 내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착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 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안 그러면 배척하느냐, 그거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지만은 누구든지 이 복음을 거절하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1%라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형성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로로 이 모든 죄가 씻겨지고 그 공로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가 참 단순한 논리 같은데 사람들은 뭘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어떤 그 의식을 갖고 있어요. 뭘 해야 한다 또는 내가 뭘 했다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저 세리처럼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아니하고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고 일회에 두 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사상 속에 기도를 보면 바리새인의 사상 속에 뭘 이렇게 한 것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회에 두 번씩 금식을 합니다. 자, 이 반듯한 행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 또 어떤 관원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관원의 사상 속에서도 바리새인이죠. 이 바리새인의 사상 속에서도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만 되고 또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상에 이게 마음이 젖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논리를 이렇게 보면 무엇을 했다 그 논리에 젖어 있는 것을 보면 그거는 행위다. 믿음이 아니다. 그거는 행위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그 앞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제가 저희에게 말하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라. 자,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들고 나온다는 거죠. 뭐하고. 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는 뭘 하고 이래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쉬운 이야기 같은데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부인이 간암에 걸렸는데 야, 내가 6개월밖에 못 사는구나. 그러면 혹시 천국 지옥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남은 6개월 기간 종교를 하나 가져야 되겠다. 불교는 너무 멀고 가까운 교회를 가야지. 교회를 갔어요. 내가 암이 걸렸는데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외우라 하더래요. 그거를 2주에 걸쳐서 외웠대요. 내가 이제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우니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거 외운다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죽을 때까지 새벽 제단을 쌓으세요. 그게 뭡니까? 죽을 때까지 새벽 기도를 참석하세요. 그러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목사님 분명한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짧으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두 배를 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된다든지 분명한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막연하게 말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새벽 제단을 죽을 때까지 쌓으면 된다고 하는데 너무 막 그러면 되느냐? 아무도 모른다. 그래 이 사람이 이곳저곳 찾아다니다가 우리 성경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6개월밖에 못 사는 게 아니라 엿새밖에 못 살아도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그 보혈의 능력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엿새가 아니라 6시간이 남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무슨 짓을 했던지 간에 하나님이 내 행위를 보지 않고 선한 것도 보지 않고 악한 것도 보지 않고 다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100%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D.L. 무디가 전도 집회를 했는데 말씀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부인이 막 뛰어와가지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 발 늦었습니다. 아니 한 발 늦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한 발 늦었다니까요. 아니 한 발 늦기는요. 내가 지금 이렇게 제일 먼저 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다 했는데 당신이 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기 전에 당신이 할 기회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씻어놓고 이미 구원을 해놨는데 또 당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놨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이루어놓은 것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다 씻어 놓았는데 그걸 믿는 거잖아요. 다 씻어 놓은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자, 그러면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은 우리가 다 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제 행위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행위를. 자꾸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야, 진짜 우리 선교회는 정말 복음의 깊이가 있고, 우리 선교회는 정말 복음적인 교회고, 참 좋은 교회다. 제가 여러 교회에 책을 읽어봐도 우리 선교회처럼 복음이 분명한 선교회는 없어요. 복음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해석할 때 복음적으로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데 우리 선교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아, 나 지난번에 또 들었던 말씀 또 하네. 들었던 말씀 또 하네. 그렇게 들으실지 몰라도 복음에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9장에 롯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자, 이 세상을 축소시키면 소돔성이잖아요. 소돔성이 완전 불바다가 될 때 롯이 거기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롯이 왜 거기서 구원을 받았느냐? 두 천사가 롯의 손목을 잡고 거기서 끄집어낸 거예요. 왜 롯이 구원을 받았느냐? 롯이 구원받을 만큼 착한 짓을 했느냐? 그러면서 창세기 19장에 롯의 행위를 살펴보면 롯은 나름대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 도시, 그 성이 타락할 때 그 도시가 타락할 때 일어나는 증상이 성적으로 문란한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할 때 이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성적으로 문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동성연애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아주 타락할 그 경지가 동성애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거는 타락의 극치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롯이 머무는 성에 어느 날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냈어요. 과연 그 성이 타락했는지 죄악이 그 성에 가득한지를 한번 보아라 해서 두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가 막 날개 달고 나타난 것이 아니고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두 사람이 롯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소돔 성에 있는 물은 대소하고 남자들이 다 롯의 집을 에워싸고 오늘 밤 너희들 집에 온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거는 섹스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오늘 밤에 너희들 집에 들어온 두 남자를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러니 어떤 동성 연애의 극치에 도달해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도성이다. 근데 그때 롯이 딱 나가가지고 우리 집에 온 두 사람을 건드리지 마라. 그 대신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뭔 섹스를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두 딸을 내주려고 하고 두 사람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롯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대단하잖아요. 여기 우리 이종백 형제님이 예쁜 딸이 집에 있는데 그 딸들을 짐승 같은 인간들한테 내놓으면서 이 딸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범해도 되지만 우리 집에 온 손님은 건드리지 마라. 이럴 수 있겠느냐고요. 근데 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 딸을 죽이는 그런 어떤 그까지 감수하면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자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감동 묻고 롯을 그 소돔성에서 건져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는 안 보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롯을 소돔성에서 건져내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망하는 소돔성에서 롯을 건져내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더러운 죄에 젖어서 평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기서 구원해 내신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생각하사 여러분들을 그 더러운 죄에서 건져내셔서 하늘나라로 구원하신 것이지 여러분들의 옳은 행실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을 1%라도 하나님은 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100%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건지신 거예요. 롯의 선한 행실을 손금만큼이라도 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진 거예요. 롯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롯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롯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9장의 그 해석을 복음적으로 이렇게 풀 때 야, 나는 이렇게 해석하는 설교를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야, 어떻게 창세기 19장을 이렇게 복음으로 풀 수 있나? 어떤 훌륭한 하나님의 종도 창세기 19장을 이렇게 복음으로 푼 경우는 없었어요. 야, 우리 교회는 복음적으로 선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진짜 깊이가 있다. 롯의 선한 행실을 전혀 보지 않으시고 롯의 타락한 행실도 보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그 소돔에서 건져내시더라. 우리도 똑같다. 야, 이런 복음의 해석은 내 어느 곳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창세기 강의 집을 숙제한다고 제가 여러 권 읽어봤는데 내가 참고할 만한 것을 읽어보면 참고될 만한 것이 없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흠 없는 온전한 자가 하나님 앞에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거는 큰 축복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을 하실 때 롯은 아예 염두에 안 두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실 때 뭐 롯이 그동안 믿음으로 착하게 살았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소돔 성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 전혀 그거 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성경의 그 믿음의 사람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한 번도 안 하고 반듯하고 다윗도 실수 안 하고 반듯한 삶을 살았다면 아, 믿음의 종들은 원래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여동생이라고 하자. 너는 나보고 오빠라고 해라.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좀 이렇게 비겁하게 처신을 한 모습을 보면 무슨 믿음의 조상이 이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만 하고 살아야지. 근데 아브라함의 그 행실을 보면은 좀 비겁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니까 하갈,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놓는 모습을 보면 그 이스마엘 때문에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큰 실수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그 허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이렇게 딱 올라져 가 있는 것을 보면 야, 이 세계는 믿음의 세계구나. 믿음의 세계구나. 아, 우리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믿음의 대열에 설 수 있겠구나.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반듯하게 살았더라면 아이고 우리는 다윗처럼 살 가능성 없다, 자신 없다 이렇게 할 텐데 다윗이 그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낮잠 잤다는 소리잖아요. 교만하고 느긋하고 저녁 무렵에 일어나가지고 왕궁 지붕 위에서 어슬렁 어슬렁 거닐다가 그래가지고 간음을 하고 임신을 했다 하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남편을 불러서 동침을 하게 해가지고 1년 뒤에 자식이 태어나면 너가 아들이지 내 아들이야 이렇게 덮어씌우려고 하는데 그 우리아가 다윗의 작전대로 응하지 않으니까 전쟁터에서 죽이잖아요. 전쟁에서 자연스럽게 죽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우리아를 적군의 칼에 죽게 하잖아요. 그 야비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저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도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우리나라는 6.25 때 전쟁에서 젊은 청년들이 하도 많이 죽어나가니까 미군 군목이 복음을 전하는데 야, 이게 내 혼자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군목 제도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군목을 모집해가지고 군목이 죽어가는 병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서로 취직하려고 군목이 되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신학생들이, 목사들이 시험을 보는데 공개 시험을 본 거예요. 이런 강당에 지원자들을 앉혀놓고 사병을 의자에 앉혀놓고 이 사병 지금 총 맞아가지고 죽어간다. 몇 시간 후에 죽을지 모른다.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 하니까 전부 다 머리 흔들면서 불가능하다는 거라. 학습 세례 받는 데만 6개월 걸리는데 이제 몇 시간 후에 죽는 사람에게 무슨 재주로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나 해서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행위에 매인 사람은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몇 시간 동안이라도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더니 그건 상관없어요. 내 말을 듣고 복음이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거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해서 과거 완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라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되니까. 맞죠? 그러면은 행위도 마찬가지다. 삶도 마찬가지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막 뒤숭숭하고 어렵고 막 시험 들고 막 죽고 싶고 막 교회도 싫고 예수도 싫고 다 싫다. 그런다고 칩시다. 이 엉킨 그야말로 혼돈되고 공허하고 어두운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마음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 켜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혼돈되고 어두운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당장.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문제가 많아요. 죄도 문제가 있고 병도 문제가 있고 뭐 자식도 문제가 있고 집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합시다.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상상을 합시다. 네, 오늘 특별히 시간 내서 기쁜 소식 한밭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왔노라.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람은 행운인 줄 알아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만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하고 오셨다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아직 병이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딱 나타나 이 자리에 서 계시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고쳐줄 거니까. 네, 오늘 특별히 요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은총을 베풀리라. 내 앞만 바빠도 여러분들의 문제 다 해결하고 가겠다. 그렇게 이 자리에 딱 서시면 줄 서겠죠. 밥 타듯이. 줄 쫙 서가지고 학생들은 저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그동안 믿었는데 안수 한번 해주시죠. 뭐 이제 이런다든지. 뭔 소원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주님이 안수하시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고요하라 잠잠하라 빛이 있어라 주님이 말씀을 하는 순간 내 모든 문제들은 다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곳에 계실 때 그 계셨던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는 거랑 안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초대를 하는데 백부장이 가만 생각하니까 저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구차한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뭐가 있냐. 말씀만 하시면 되지. 그래 사람을 보내갖고 오시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하고 백부장 집하고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백부장 집하고 거리가 네? 내가 생각할 때 한 5리쯤 된다고 해봐요. 2km쯤 된다고 해봐요. 그럼 예수님이 이 집에 안 왔어요. 백부장 집에 안 왔어요. 오지도 않고 예수님이 한 5리쯤 떨어진 어느 집에서 그래 야 이스라엘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졌구나. 그래, 네 믿음대로 중풍병자가 나았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진짜 나았어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여기까지 안 오셨어요. 2km 전방에 있어요. 근데 말씀만 하니까 낫는 거라. 맞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2km 전방에 있는 게 아니고 20km 전방에 있어서 말씀하시면 나을까요? 와이파이 신호가 약해가지고 20km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능력이 올까요? 그러면 200km는? 맞아요. 200km도 오죠. 그러면 2000km는? 그러면 2억 년 광년은? 그럼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거나 그거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쁜데 꼭 이까지 와야 되나? 한밭교회까지 와야 되나? 그러면 예수님 얼마나 바쁘겠어요? 막 대구 갔다가 여기 오셨다가 서울 가셨다가 광주 가셨다가 막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또 미국도 가셨다가 아프리카 가셨다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중풍병 백부장 집에 안 가고도 그 중풍병 걸린 하인의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만 하시면 낫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말씀하시면 우리 병이 낫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능력으로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 베풀어 줄게. 무슨 은혜가 필요하노? 그러면서 이 죄를 씻어주십시오. 네, 다 씻어놨다.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그 문제 다 해결해놨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이미 내 연약한 것을 아시고 내 모든 문제들을 예수 안에서 다 풀어놓은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껍데기만 보고 두려워하고 있어서 그렇지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데 그때 거기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그 행위를 무시하고 하나님 저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무슨 은혜를 입고 싶으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딱 들어가면 마음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설명을 듣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가더라 말이에요. 아, 내 죄가 다 씻겼구나. 그럼 내가 마음에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 다 쉬게 하시겠구나. 아, 이게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문제구나. 그럼 나는 쉬자. 예수님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말이 안 된다. 예수님도 못 박히고 나도 못 박히고 죄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예수님이 쉬게 한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쉬자. 예수님이 일하시게 놔두자 하고 말씀이 마음에 임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쉼을 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손에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손에 있는데,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주여 죽고 싶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어째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십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앞에 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이 말씀을 하나 붙잡고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보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보고 감사하라고 할 때는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고 감사하라고 하시지, 일을 막 산더미처럼 벌려놓고 감사하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 감사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일을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 9장을 왜 읽었느냐 하면, 여기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죽었어요. 여제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야, 저는 대단한 게 죽었으면 끝이 나야 되는데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불러서 살릴 생각을 하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이 그 병들어서 죽은 다비다를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눕혔어요. 이거는 장례 절차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장례 절차에 죽은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에 눕히는 이 장례 절차는 아닌 것 같은데,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눕혀놓고 빨리 베드로를 불러오너라 그랬어요. 빨리 베드로를 불러오너라, 모셔오너라.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간청해서 베드로를 불러왔어요. 옆바로 불러왔어요. 자, 이제 베드로가 왔는데 이 옆바의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모시고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그 시체가 눕혀있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그 다락에 다비다가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과부들이 거기서 막 울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 울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보고 이제 이 다비다를 죽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 이름이 이제 다비다고 도르가고 이름이 두 개가 나와서 헷갈리는데, 36절에 보시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똑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해놓고 3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속옷과 겉옷 만든 거를 막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바느질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또 이걸 팔아가지고 또 함께 섬기고 진짜 이 사람은 온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한 행실을 한 사람입니다 하고 그 지은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그거는 행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행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어떤 분이 나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칼 들고 앞에 와서 막 이제 설치다가 형제들이 제지해서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러고 막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하다가 죽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가 왔어요.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이 사람 죽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막 복잡하고 막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이 사람 그냥 막 살리고 싶지 않은데 이 칼 보세요.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칼 들고 여기서 지금 그래 그 사람이 죽었는데 칼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여기서 그 위협적인 행동을 했는가를 설명을 해주는 예 단 하나의 그 칼 한 자루로 이 사람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놈은 죽어도 싸지만은 예 그리고 이 속옷과 겉옷은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다시 살아야 된다. 다시 살아야 된다. 저 칼 쥔 놈은 안 살아도 된다, 사실은. 이 사람은 다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착한 사람을 다시 살려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라는 거죠. 그래, 제 마음에 40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더라고요. 겉옷과 속옷을 가지고 예? 그 베드로한테 돌아가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할 때 다 나가세요. 다 나가세요.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있다가 다 나가라 하니까 그거 들고 다 바깥으로 나간 거죠. 베드로는 이 도르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러니까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 다 내보낸 것은 그가 선행과 구제가 많든지 적든지 그거 다 불문에 붙이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 세상에 계실 때 불쌍해서 그 과부의 아들 나인성에 죽은 과부의 아들을 죽은 사람인데 살려주셨는데 불쌍해서 예수님 이 도르가 불쌍한 여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지.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겉옷과 속옷을 보이면서 예수님 이런 여자입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우리도 겉옷과 속옷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오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던지 간에 복음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죄가 씻겨지듯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구원받듯이 내 삶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불뱀이 많아도 노뱀이 있으면은 게임 끝났다. 아무 문제가 안 된다 하듯이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십자가가 있으면 게임 끝났다. 이 많은 죄가 문제가 안 된다. 그렇듯이 지금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곁에 있다면 게임 끝났다. 이 말씀 안에 해답이 있고 이 말씀 안에 능력도 있고 이 말씀 안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문제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롯을 보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구원을 하시더라.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것이다. 죄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슬픔에 깊이 빠지는 일이 없더라고요. 좀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프다 하고 거기서 금방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다 그리고 거기 푹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야, 나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의롭다 하고 벗어나듯이 틀림없이 슬픈데 내가 그 슬픔에 젖어 푹 빠지지 않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거기서 벗어나더라는 거지. 슬픔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내 삶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더라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어도 야 그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미운 사람 안 볼 수도 없고 원수를 갚고 싶고 복수를 하고 싶고 저 미운 사람 그때 로마서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아 원수를 내가 갚아줄게 그러시는 거라 하나님이 나 원수가 있는데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하니까 예 하나님 그러면서 원수를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 미운 마음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이 미워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잖아요. 내가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일을 하실 것이다. 혹 전쟁에서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개인적으로 막 사울을 미워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 내가 막 누가 미워서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럴 때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와서 그 미운 마음에서 나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미운 마음에서 죄에서 슬픔에서 어떤 문제에서 두려움에서 나를 거기서 벗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행위라는 것은 제가 이제 광주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사역을 할 때인데 저는 대구 경상도 사람이라 광주 가서 살면 이게 언어가 딱 표가 나잖아요. 저 경상도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광주에서 사는데 예비군 훈련이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동원 예비군 훈련이라 거기 광주 무슨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4박 5일인가를 이렇게 사는데 그래 갔어요. 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제 막 교회 개척해가지고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혼자 이제 밥 타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딱 지나가다 오! 목사님도 훈련 받습니까?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 자매님 남편이라 슈퍼마켓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에요. 아우, 목사님도 훈련 받습니까? 아이고 고생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그 남편이 가더니 고추장 이제 PX에 파는 봉지 고추장을 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군대밥 못 먹습니다. 이거라도 비벼 드시면 넘어갈 겁니다. 하면 고추장을 한 봉지 주고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뭐 집에서 밑반찬 다 만들어 갖고 오더라고 소풍 오듯이. 그런데 나는 뭐 무슨 뭐 전도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냥 먹으면 되지 해서 왔는데 이게 사회생활 하다가 군대 가서 먹으려고 하면 안 넘어가요. 근데 이제 고추장이라도 있으니까 막 비벼 먹으면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혼자 또 밥 먹고 있는데 골뱅이 통조림을 사갖고 왔어요. 저랑 같이 먹읍시다. 아 나는 내 친구랑 막 한마당 늘어났습니다 하면서 이제 가더라고요. 어제 고추장 다 못 먹었잖아요. 골뱅이 통조림. 점심때는 깻잎 통조림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밥 타가지고 혼자 먹는데 남은 고추장, 남은 골뱅이, 남은 깻잎 하고 막 수북하게 쌓아놓고 이제 매일 먹는데 끼니 때마다 계속 한 개씩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 문제는 이제 내가 받았으면 줘야 되는데 나는 줄 게 없는 거예요. 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지막 날 운동장에 영화 본다고 이제 있는데 담벼락에 기대가지고 앉아 있는데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다가 보니까 껌이 한 개가 있는 거예요. 한 통도 아니고 한 개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하고 손에 딱 잡았는데 그 아저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고 싶은데 한 통이면 몰라도 한 개를 주려고 하니까 너무 손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주고 싶은 거라 그동안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동안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내가 뭔가를 갚고 싶은데 끔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아, 아저씨 껌 하나 씹으시죠. 당연히 내 거는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내 게 없는 줄 알았으면 아마 안 받았을 겁니다. 껌 하나 씹으세요 하니까 굉장히 기쁘게 받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 마음을 제가 설명하자면 그때 내 마음에 막 주고 싶었어요. 아까운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먹고 싶기는 하지만 나한테 너무 많이 줬으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갔을 때 아쉬운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뻤어요. 세상에 이걸 받아가나 이걸 받아가면서 그렇게 기뻐하나 이 껌을 받아갈 때 내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 껌 받아갔으니까 다음에 또 줄 거야 깻잎. 내가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예? 이 창피한 것을 받아가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껌 한 개밖에 안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헌신적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행실이 껌 한 개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내놓으면서 앞으로 또 깻잎 주시고 골뱅이 주세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천지에 드릴 게 없어서 껌을 주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행실은 내가 했다가 아니고 진짜 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천지에 드릴 게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마는 껌 한 개 같은 이런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면서도 창피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사는, 은혜 아래서 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이 선교회에 수십 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이렇게 구박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이 은혜와 긍휼의 세계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이거를 하면은 껌을 하나 주면 골뱅이 통조림을 준다. 그게 아니고 골뱅이 통조림을 주든 안 주든 그거는 상관없고 이미 나는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행실이에요. 이 행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받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은 막 주고 싶은 거라.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행실이에요. 해라 해라 해라가 아니에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행실을 거꾸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피곤하고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입으면 막 내가 하나님 앞에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행실이에요. 대가성 없이 마음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때 이렇게 초라한 손부끄러운 것을 받아주십니까? 이걸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서 내가 했다! 이런 마음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이라도 내 모습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두려움을 해결하고 미움이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하시면 죄가 없어지듯이 문제도 사라질 텐데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두운 모습을 안 보시고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구원하듯이 예수님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은혜를